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호를 높여드리며 찬양드립니다. 오늘도 존전의 죄들 불러 모아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만나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그 말씀대로 살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태초에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말씀은 누군가가 존재함으로써 거기에서부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태초에부터 있다. 그럼 태초 전부터 그 말씀을 하시는 그 누군가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요한복음 보면 하나님이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말이 따로따로 돕니다. 생각 따로, 마음 따로, 말 따로예요. 그리고 또 우리는 우리가 말한 거를 스스로 기억도 하지 못하고, 물론 다 지켜 행하지도 못합니다. 그 말에는 일관성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일관성이 없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그 말과는 다른 것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래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요, 그렇게 말하는 그 자신의 모습 말고도 다른 모습이 자기 안에는 아주 상반된 모습, 전혀 다른 모습들도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물론 하나님을 어떤 단어로, 어떤 한 색깔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크신 분이고요. 우리가, 우리의 눈이나 우리 어떠한 것으로도 볼수 없는 그러한 거룩하신 분이에요. 아주 투명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투명화되는 것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못 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실제로 계시다. 하나님이 계심으로 인해서 그분은 생각과 마음을 갖고 계시고 그것이 말로 표현되며 그 말이 또 능력으로 그대로 행사해서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것이 같은 거예요. 우리 사람이 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전부 다 같다. 생각도 마음도 말도 행함도 그리고 이루어짐도 다 같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상상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이나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도요. 단어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거룩이라는 단어도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사랑이라는 단어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진실이라는 거, 의라는 거,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그 이름은 우리가 이해할 수는 있는데, 단어로는 아는데, 그게 항상 누구에게든지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똑같이 그렇게 계신 분이다. 그것을 갖고 계신 분이다. 그것을 누구도 변형시킬 수 없고 누구도 없앨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알고 접하고 사는 것은 다 변하는 것이요. 그리고 다그 온전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 온전하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단어 우리 다 알잖아요. 그래도 거룩이라는 걸 우린 본 일이 없어요. 접한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이시다라고. 참,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는데, 영생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매일매일 시시분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영생이죠. 죽음이 없는 것이 영생이에요. 영생이란 어떠한 그 물건이, 어떠한 선물이 우리한테 딱 주어진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의 개념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죽지 않고 영원히 매일매일 생명에서 생명으로 이어져 가는 그러한 삶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가졌다, 그것은 죽지 않는다예요. 영생을 가졌다는 것은 어떤 커다란 걸 가졌다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썩지 않고 죽지 않는 그 생명이 시작되었다. 우리에게 그 생명의 씨가 와서 그 생명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죽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는 죽어도 살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이 지구상에 언제까지나 존재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요. 영생신 그 생명의 씨가 우리 안에 와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와서 우리로 하여금 그 생명으로 인한 그 생명의 능력으로 인해서 살 수 있도록 그분이 우리에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육체가 보이지 않게 돼도 살 것이요 우리의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도 우리는 살 것이다. 왜? 그 생명의 씨는 그 누구도 뺏을 수가 없고 그 누구도 없앨 수가 없고요. 그리고 그 생명의 씨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계속 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없앨 수가 없고 하나님의 생명을 누군가가 뺏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 생명이 지금 우리 안에 들어왔다예요. 요한이 지금 사람 제자들 그 교회의 식구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쓰고 있는데 그 예수님을 제일 먼저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생명의 말씀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은 아까 썩지 않는 그 영생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 그것이 생명의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그 생명의 말씀은 어떠한 죽은 자 속에서도 어떠한 그 없는 것 속에서라도 떨어지면 그것이 활동하기 시작하면 거기에는 생명이 스타트 된대요. 죽은 자도 살리고 그리고 없는 것도 있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장사된 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썩어서 죽어서 없어진 자가 그때부터 새로 태어나는 건데 그것이 우리의 거듭남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크리스찬들은 모두 그 생명의 말씀을 안에 갖고 있어요. 예수님을 안에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영생하는 썩지 않는 씨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썩지 않는 그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생하게 하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의 실체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지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얼굴이 예뻐지는 것도 아니고 몸이 튼튼해지는 것도 아니고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서 소위 성공했다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내재하신다. 함께 하신다예요. 근데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서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편지를 쓸 때에는 예수님이 이미 이 세상에서 계시지 않을 때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제자들 가운데서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신 그리고서도 몇십 년 후의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요한은 예수님이 안 보이질 않습니다. 예수님이 없어진 게 아닌 거를 아는 거예요. 거듭난 자는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어떻게 아냐? 그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그렇게 살아 역사하심으로써 내 안에서 뭔가를 하고 계신 걸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린 생명이 있어서 삽니다. 우리 요새 나뭇가지를 보고 제가 그 우물 보라고 그 나뭇가지가 아무리 가느다랗고 죽은 것 같아 정말 소망 없는 것 같이 보여도 그 화려하던 게 다 떨어진 것 같이 보여도 그러나 그 나무 끝까지 아무리 높은 나무 아무리 가느다란 그 가지 끝까지라도 거기에 생명이 가 있지요. 생명의 물줄기가 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조그만 움들이 동글동글하게 통통해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통통해지고 있습니다. 날이 따뜻해져서 거기에서 그 움이 터가지고 싹이 날 그날을 기다리고 있으면서 열심히 지금 일하고 있어요. 저는 나무 가지에서 보여지지 나무 잎에 쌓여서 보여지지 않던 꽃에 가리고 잎에 가려서 보여지지 않던 그 가지들이 때를 만나가지고요. 벌거숭이 된 게 아니라 그 자기들의 존재와 자기들의 자태를 보여주는데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왜 아름다우냐면 생명이 있어 아름다운 거예요. 소망이 있어서 아름다운 거예요. 거기에 생명의 물줄기가 있고 거기에 움이 트고 있다는 그 사실이 아름다운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거는 굉장한 기쁨이고 굉장한 환이고요. 굉장한 신비함입니다. 그게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새싹으로 보여지든지 아니면은 꽃피는 것처럼 보여지든지 열매로 보여지든지 뭐 단풍으로 보여지든지 아니면은 죽어가는 그냥 죽은 나무같이 앙상한 그러한 것으로 보여진다 할지라도 생명이 있으면 그거는 아름다운 거예요. 나 하나가 꽃이 언제까지나 남으려고 하면은 꽃은 자기가 씨부터 시작해서 그 많은 과정을 거쳐서 꽃이 피었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고 자기는 그냥 하늘에서 처음부터 꽃으로 뚝 떨어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항상 열매로만 있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자기가 원래 어디에서부터 시작했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는지를 잊어버리고 나는 처음부터 열매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모든 자연이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생명의 법칙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계를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이 씨앗이 돼서 다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가진 그 생명력, 그 법칙, 그 하나님의 때 거기에 맞추어서 모든 게 시작이 됐는데 하나님은 큰 거를 그냥 떨어뜨려서 만든 일이 하나도 없으세요. 말씀이 떨어져서 보이지 않는 말씀이 씨가 돼가지고 시작돼서 그 말씀이 생명이 돼서 모든 생명체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체가 그 창조의 씨가 된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은요. 그 만드신 지으신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살리시는 보장도 됩니다. 하나님은 만들어서 그냥 딱 놓은 게 아니에요. 생명체를 만드신 하나님은 그 생명체가 생명의 법을 갖고 계속 살 수 있도록 그 모든 먹을 것을 준비하시고요. 환경을 통해서 그들이 거기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세팅을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 굉장하신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으셨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립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죠. 생명의 법을 어긴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 죽게 되었습니다. 육체가 흙으로 그냥 돌아가게 되어버렸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그 하나님의 그 기쁘게 여기신 그것을 포기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서 영원한 것으로 남기시고자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됐습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이에요. 죽지 않을 수 없는, 멸망하지 아니할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버렸지만 하나님은 그 인생을 그냥 죽음 가운데 멸망 가운데 쓸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친히 생명이 되어주셔서 이제는 다시 죄짓지 않고 이제는 다시 하나님 그 말씀에서 떠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과 하나 돼서 살게 하시고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세워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진행시켜주시고 그것을 이루어주셨습니다. 우리 곧 크리스마스가 옵니다. 크리스마스 준비를 많이 해요. 그럼 그 준비가 어떤 준비인가? 집에 저기 전등불 달고 크리스마스 트리 해놓고 선물 사러 다니고 뭐 또 아니면은 카드 적고 뭐 여러 가지가 크리스마스 준비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 크리스마스는 인생이 준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생을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에게 정말 그 일방적으로 찾아온 날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선물 받는 날이에요. 우리가 그 선물이 넘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흘러나가서 모두에게 나누어지기를 원합니다. 지난번에 공기를 우리가 요거는 내 거니까 내 몫이니까 박스에 담아놓고 아무도 쉬지 않게 그렇게 안 한다 그랬어요. 왜? 내가 쉬어도 65억이 숨을 쉬어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지요.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나누고 나눠도 절대로 우리에게 모자르지 않는 넘치는 은혜와 넘치는 기쁨과 넘치는 그 복됨이 정말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로워지고 그분으로 인해서 거룩해지고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씻음을 받고 그분으로 인해서 말씀대로 그 하나님의 지혜로 살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누구에게 누구에게 다 나눠줘도요 안에서 또 용서 숨치는 것이요 또 샘물처럼 다이너마이트처럼 터져나가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를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요한이 들었고 눈으로 보고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것은 예수님이 옛날에 살아계셨다로 끝나는 얘기가 아니라 부활 승천하셔서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게 되었지만 그 후에도 예수님의 말씀이 계속적으로 보여지고 또 항상 함께 하심이 그 체험되고 그리고 그분의 살아 역사하심이 정말 열매로 만져지고 그가 계속적으로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된 그러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것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거예요. 요한만 특별하게 누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 듣는 거,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는 은사가 아니라요. 뭐 하나님이 주신 거라 생각하면 은사죠. 영생도 은사고 정말 하나님 자신이 은사로 우리에게 오셨으니까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하게 하시는 것이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 은사라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에 각각의 주어진 그 역할, 다른 역할이랑은 다릅니다. 다시 말하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두가 생명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다 듣는다. 김옥이도 들을 수 있고요. 장님도 볼 수 있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세요. 그런데 이 생명이 나타났다. 아까 크리스마스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구원을 위해서 죄져서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에게 등지고 떠난 그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갖고 살 수 있도록 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 아니더라도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으면 포장되어 있으면은 그것이 무엇이 들었는지 모르죠. 이렇게 열어볼 때 다 기대합니다. 좋은 거, 자기가 원하는 거 있었으면 해요. 그러다가 자기 원하는 거하고 다르면 그 받은 것의 가치가 무엇인지 잘 알지도 못하면서도 에이 하고 버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얼마만한 어마어마한 그 보물인지 하나님 자신을 주셨는데요.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모든 죄를 다 씻고 완전히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살 수 있는 그 모든 실체가 그 안에 들어있는데 우리가 그거를 없이 여겨요. 왜? 포장이 별별 일 없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눈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고 우리 육안에 보이지 않고 믿겨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원하던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내가 원하였던 거는 땅의 것이었는데 하나님은 하늘 것을 주는데 그 하늘 것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게 뭐 전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아니 모두를 다 사랑하시는데 그 중에 나 사랑하신다. 그게 전혀 감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인데 감히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나에게 뭘 주기를 즐거워하시고 나를 염려해 주시고 그것이 전혀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 아니면 만홀히 여긴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린다. 또 하나님이 주신 것을 소홀히 여긴다요. 근데 하나님 주신 것이 아까 얘기한 대로 은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님은 만홀히 여기고요. 성령님에게는 나 원하는 거 달라고 자꾸 졸라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하는 거 주신 것만 감사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런 예를 많이 들지요. 애들이 그 선물을 받았을 때 선물 준 사람은 상관다고 선물에만 팔린다. 그래도 부모라는 거는요, 자식한테 선물을 했을 때 그걸 받고 많이 좋아하면 나는 거들떠보지 않고 그냥 그 장난감에 그 준 거에 팔려있더라도 애가 기뻐하면 또 사주고 싶은 게 부모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 갖고 막 좋아를 해도요, 그것 갖고 마음 상해 하시지 않고 우리 하나님은 상처받거나 열등감 가지신 분이 아니라 우리 수준을 그 애 수준으로 잘 아시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세요. 그러나 우리가 점점 잘하는데도 그러하면 그거는 아니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신앙으로 성숙해져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는 것이요. 정말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 자신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자신을 경외할 줄 알게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성숙입니다. 그 생명이 나타났다. 나타내 주셨으니까 나타났고 볼 수 있게 해주셨고 알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에 요한도 알 수 있는 것이요. 우리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다. 영원한 생명, 영생이지요. 우리 영원한 생명이라는 단어하고 영생이라는 단어하고 조금 우리가 그 받는 뉘앙스가 다르지 않아요? 일본 말도 영어도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지요. 우리는 그걸 붙여서 영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한문으로 딱 붙여지는데 영생하면 뭔가가 하나의 그 단어로 느껴져요. 영원한 생명하면 생명이 영원히 간다는 거가 훨씬 더 강조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생명이 영원하다. 영원이라는 세계 우리 아직 살아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영원히 죽지 않는다 해도 우리의 태어남은 어떻게 해요? 그 시간 중에 나 태어난 어떤 때가 있는 거죠. 우린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지 않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세요.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떤 때에 태어났습니다. 이 땅에. 태초에부터 계신 이는 하나님뿐이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지어졌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때에 출현했습니다. 나타났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생명을 갖고 영생을 갖고 그리고 영원히 앞으로 산다 그래도 그것은 앞으로의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이지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되었다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지어주셨고 살려주시는 피조물이에요.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옮겨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이요. 예수님 계신 곳에 우리 항상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가 창조주가 아니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생명의 말씀이 아닙니다. 생명의 말씀이 내게 떨어져서 내 안에서 나타나는 우리는 흙이요. 그분이 생명이신 거예요. 그 요한이 보고 요한이 만지고 주목하고 했던 그러한 예수님, 그러한 생명의 말씀. 근데 요한은 그때 우리라는 말을 씁니다. 요한이 혼자 본 특별한 체험이 아니에요. 아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은 모든 크리스천들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할 수 있는 것이지 어떤 특별한 은사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건 관계 속에서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써 누구나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요한에서 지금 처음 1장에 사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사귐이라는 건 교제예요. 그럼 양쪽이 다 인격을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물건과 사귄다고 안 합니다. 일방적으로 그것을 내가 좋아하고 아끼고 뭐 할 수 있어요. 그래도 그 물건이 내게 어떻게는 하지 않아요. 사귐이라는 거는 쌍방이 다 같이 주고받는 게 있어야 돼요. 교제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가 그러하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모든 형제 자매들이 그러하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의 몸이 한 세포 세포가 각기 생명을 갖고 있고 각기 거기에서 또 자꾸 분열돼가지고 또 확장돼가지요. 생명이 더욱더 생성돼갑니다. 그런데 인간의 육체는요, 한 20살 넘으면은 그 생성되는 게 끝인데요. 그리고 50 넘어가면은 거꾸로 줄어간대요. 많이 그 확확 줄어간대요. 세포수가 줄어간다 그럽니다. 그건 우리 육체가 흙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죽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치는 일이 없고 죽어가는 일이 없어요. 모든 세포는 계속적으로 자라고 있습니다. 고목이 돼서 다만 정말 움을 틀 수 없는 그러한 죽은 나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지금 죽은 것처럼 보여도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은 다시 거기에서 움을 틀 수 있는 그 생명력이 거기에 흐르고 있다는 것이고 그 생명력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의 내가 꽃이 되고 열매가 돼서 내가 어떻게 화려하게 나타나려고 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내가 조그만 싹이라도 상관없고 내가 잎이 되어서 떨어져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나무가 삶으로서 우리는 언제든지 존재해요. 한 나무 속에는 나이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테는 1년에 하나씩 그렇게 늘어간다고 그러죠. 내가 없어진다고 죽는 것이 아니라 나무가 삶으로서 나의 그 존재는 그 나무 속에 영원히 남는 거예요. 우리의 그 생명의 주님은 주님이 영원히 남는 것이지 우리가 영원히 남는 것은 내가 그분 안에 삼켜지고 그분 안에 감추어져서 남지 나라는 어떠한 특별한 그 색깔과 특별한 모양을 갖고 그 예수님과 따로 존재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몸이 지금 수정란 하나에서 시작이 됐지요. 그러면 난자와 정자가 앞에서 수정란 하나를 이름으로 인해서 한 인생이 되었는데요. 그 한 사람이 이제 엄마 뱃속에 있다가 태어나서 그리고 지금까지 오는 그 모든 동안에 모든 것은 그 수정란 하나 속에 다 있었어요. 아무리 큰 나무가 있어도 그 나무가 가진 지금 살 수 있는 모든 것은 그 나무의 첫 시작인 씨에 그 씨 안에 생명에 다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생긴 것들이 아니에요. 그 씨에 있는 것이 때가 되면 나타난 것뿐이에요. 그것처럼 우리의 첫 씨는 예수님, 첫 씨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말씀에 거룩함이 나타나고 그 말씀에 공평하심이 나타나고 그 말씀에 신실하심이 나타나고 그 말씀에 그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는 것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의 성령의 열매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요 그리고 오직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증거될 분은 예수님 뿐입니다. 요한이 본 말씀 그거는 우리가 지금 성경책 읽었듯이 읽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말씀의 살아 역사하심을 보았다. 말씀이 하나님인 것을 보았다. 말씀이 나와 함께 거하는 것을 보았다. 말씀이 내가 내 삶 속에서 봐지고 항상 주목된다는 건 항상 계신 거거든요. 그리고 항상 만져짐을 내가 체험했다. 아니 우리가 그렇게 체험했다. 내가 그렇게 보고 들은 것을 내가 너한테 증거해서 너희한테 전한다. 우리는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라고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이 성경에 그 써 있는 그대로 내 삶 속에서 역사되고 그것을 내가 체험하고 그것의 열매를 내가 알므로써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열매는 나무가 먹지 않습니다. 열매는 다른 게 먹지요. 사람이 네. 따먹든지 새가 먹든지 뭐 짐승이 먹든지 하여튼 나무가 자기가 따먹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열매 속에 씨가 있어요. 그래서 그 씨가 또 똑같은 자기를 그 나타내는 그러한 그것도 하나님이 지으신 거고 하나님의 생명의 법칙이죠. 그럼 우리의 씨가 말씀이면 우리의 첫 씨가 예수님이면 우리는 아무리 많은 열매를 맺고 아무리 많은 그 시간 매해 열매를 맺는다고 해도요. 그 모든 것은 다 똑같이 예수님만 나타내는 것이에요. 사과는 올해도 사과가 열리면 내년에도 사과 열리고 후년에도 사과가 열려요. 우리가 자연 지금 그 과일이나 채소나 그런 것들 꽃들도 많이 이렇게 배합시켜서 다른 종류를 만들어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처음에 생명의 법칙을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어요. 다 존재하는 것 같고 소위 말하면 장난하는 거죠. 생명은 사람이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생명이 주께로부터 왔다. 주님께 있다.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보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보고 그리고 증거한다라고 요한은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예수님이 누군 것을 요한은 알고 있었어요. 우리 요한복음 처음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되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은 누구다라고 그 설명하고 증거한 많은 그 사람들의 고백이 있습니다. 메시아라고 한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사람도 있고요.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사람도 있고 또 참남하고 정말 죽여 마땅하다고 생각한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요한이 고백한 예수님 그는 말씀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오늘날 이 요한이 고백한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도 똑같은 고백이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요새 너무 지식이 발달한 시대에 살고 있어가지고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이라 그럴까 하나님 자신의 일하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자꾸 말씀을 우리가 공부해서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그 오해를 그러한 과오를 범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공부 많이 해서 많이 우리가 담아두면 뭔가가 저기 될 것 같고 뭔가 알 것 같지만 생명의 말씀은 사는 거기 때문에요. 말씀대로 사는 그냥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이어지는 것 뿐이지 우리의 밥이 많이 먹고 그 좋은 거 먹고가 아니라 우리의 그 아기 때부터 먹는 분량과 우리의 모든 그 영양소는 우리의 육체가 그 잘 유지되기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오히려 잘 지켜 행하는 게 필요해요. 적당한 양을 적당한 시간으로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결과적으로 건강하게 하고 튼튼하게 하고 성장할 수 있게 합니다. 한꺼번에 많이 먹어둘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기가 딱딱한 음식 먹을 수가 없고요. 병자가 또 아무거나 막 먹을 수가 없습니다.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때에 맞춰서 그 시기에 맞추어서 공급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아기를 낳았을 때는 엄마가 주니까 엄마가 아기를 사랑해서 아기에게 처음엔 젖주지요. 이유식 주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아기가 영양적으로나 또 그 소화적으로나 그걸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시간 맞춰 해주고 양도 맞춰주고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해줘요. 근데 이제 자기가 골라 먹기 시작할 때는 건강이 아니라 자기의 기호나 자기의 어떠한 소욕에 따라서 취하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주는 거를 받아 먹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막 취해서 먹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에 편식이 생기고 거기에 과식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아이들은 음식을 비싼 음식 잘 먹는데도 불구하고 영양실조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영양이 골고루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뻐지려고 다이어트 한다고 영양실조가 되는 거예요. 취해줘야 될, 건강하기 위해서 먹어줘야 될 그 양을, 그 영양소를 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그 본인이 자기의 육체를 자기의 소욕에 따라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결과 어떻게 해요? 반드시 건강을 해칩니다.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그 삶은 사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걸로 당장 우리가 뭐가 안 되는 것 같이 보여요. 우리가 말씀을 들어 행하면은 그 자리에서 우리가 뭐가 죽은 자가 살아나고 또 모든 것이 다 낫고 해결이 된다. 그러면 할 거예요 아마.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양식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없는 것을 잊게 하고 그리고 모든 병든 것을 치유하게 하고 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우리에게 약이 아니고 우리에게 군것질이 아니에요. 양식이에요. 양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때든지 항상 취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법칙이에요. 제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한 그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양인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내가 양이어야지 목자가 필요하지요. 근데 우리는 나는 사람이고 나는 스스로 알 수 있고 스스로 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까지 해드릴 거고 그리고 내가 사람이니까 어딘가 한계가 있고 어딘가 모자르고 어리석을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으니까 그때만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하고 있다면 우리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라는 절대로 고백되지 않아요. 왜 하나님 빨리 안 도와주세요? 왜 날 이렇게 했어요? 하고 오히려 하나님한테 따질 일이 많을 거예요. 왜? 나하고 다르기 때문에. 시기가 다르고 방법이 다르고 뭔가 다르기 때문에. 근데 그 말씀은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어떠한 이론도 아니고 상식도 아니고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 안에 지금 생명이 되어서 말씀대로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해서 우리를 살려주신다가 맞는 얘기거든요. 말씀이 왔다. 어디에 왔어요? 우리에게 왔지요. 나의 주님으로 오셨어요. 그럼 내가 이제 주인을 모신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같이 사는 거를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삶 속에 가장 큰 어른을 모신 거라고 생각하자. 뭐 주제가 우리가 더 뭐 왕을 어떻게 가서 대해야 되는지 우리가 정말 그러한 어르신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버릇도 없고 익혀지지도 않았어요. 그래도 최소한 가장 큰 어른을 모셨다. 그것도 항상 모셨다. 내가 언제 무엇을 하든지 항상 그분을 모셨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우리의 삶의 실체라면 우리가 그분 계신 걸 잊어버리면 안 되지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데 그 믿음은 처음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에요. 나와 함께 계시고 살아계시고 지금 내 그 삶 속에 실존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믿는 것부터가 믿음의 시작이에요. 왜? 그분은 계시다니까. 근데 그분이 뭘로 계세요? 말씀으로 계세요. 우리는 그분이 안 보인다라고 자꾸 얘기합니다. 말씀은 보이지 않지만 말씀은 지금 들어지고 봐지고 주목되고 만져지는 살아 역사하는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안 보여도 말씀이 말씀대로 운행하시면 반드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어디서요? 나를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내 안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내 생각하고 내 마음하고 다른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비춰서 이렇게 수정해 주심을 우리가 체험하는 거예요. 성경은 성령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셔서 쓰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을 우리에게 알게 하고자 그 어떠한 사람들을 통해서 써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오늘도 듣고 알고 그 말씀의 살아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우리 안에서 말씀해 주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역사해 주셔야만 됩니다. 아무리 시력이 좋은 자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 청결해요? 저 사람보다는 내가 청결하다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 볼 만큼 청결한 마음 안 갖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안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인생의 모든 마음이 심히 부패했다라고 얘기해요. 얼마나 우리 마음이 변덕스러워요. 우리 마음이 얼마나 흔들려요. 그리고 얼마나 정말 늪같이 모든 것이 얽혀있고 모든 것이 썩어있고 모든 것이 우리가 그 속에서 상해 있어서 우리는 마음의 뚜껑을 닫고 살지요. 우리는 그 마음을 회칠하고 살지요. 나도 안 들여다보고 살지요. 내가 스스로 생각해서 내 마음은 착하고 좋고 선하고 저 사람보다는 낫고 하고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지. 하나님의 빛이 들어가면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요한이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그 자기 안에서 나타난 그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지금 요한이 편지를 쓰고 있는 그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 안에서 사귐을 갖는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같이 생명의 그 법칙 속에서 운행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쓰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쓰고 있는 것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우리 거듭났다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이 편지 우리가 뭐예요? 수신자, 받는 사람이지요. 2000년 전에 요한이 어떠한 사람들에게 썼다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영감으로 쓰게 하셔서 지금 이 성경을 통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편지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 써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비추십니다. 그리고 왜 빛 되셔서 그 그림자도 없는 그 빛 대신 하나님은 우리의 그 마음과 생각을 다 비추세요. 그런데 비추셔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사귐 있게 한다. 교제하려고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찬송 받으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찬송하게 하심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라고 그랬어요. 찬송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봐야 찬송합니다. 그것을 체험해야 우리가 찬송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게 해주시고 체험하게 해주셔야 우리는 볼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고 다시 말하면 찬송할 수 있다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회중에게 찬송을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에게 찬송 드린 해드린다, 찬송한다. 그리고 기도 드린다라고 그러죠. 예배 드린다.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아무 앞도 아버지 앞에 갈 수가 없고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도 예수님 앞에 오지도 않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요. 우리는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해서 성령님께서 구하게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라는 것이 가능하지 않고요. 우리는 찬양이라는 것이 되지를 않습니다. 왜 하나님 보지도 못하고 하시는 거를 알지도 못하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 멋있고 정말 굉장하시고 너무나 좋다고 어떻게 얘기를 해요? 체험을 안 했는데. 근데 요한이 그걸 체험했어요. 그리고서 그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너도 그것을 알게 되고 너도 그것을 누리게 되면은 뭐예요? 그것이 내 기쁨이 된다. 아까 공기가 우리가 같이 들이마셔도 모자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같이 이기적이고 우리같이 정말 그 뭐랄까 자기밖에 모르는 그러한 인생도요. 공기를 저 사람 숨쉬면 안 돼 하고서 막아두는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사실 공기가 저 사람들 때문에 없어질까봐 불안해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아 역사하심을 체험한 그 요한과 그 요한이 우리들이라고 말하는 그들은 나눠주고 나눠줘도 모두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이 다 공유해도 그 예수님의 은혜는 절대로 내게 부족함이 없고 내게 모자르지 않다, 없어지지 않는다, 줄어드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해질수록 그들이 숨을 쉬고 그들이 생기를 갖게 되고 그들이 그 기쁨을 누리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므로써 정말 그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진다. 복음은요 다른 목적이 있어서 전하는 것이 사실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가능한 것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고난에도 동참하는 건지 모르지만 고난의 동참함으로 끝나지 않아요. 반드시 기쁨에 동참해요.
아멘.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서 핍박받고 죽임을 받고 또 어떠한 미움을 받고 어떠한 시름을 받아도요.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오히려 춤추며 기뻐하라라고 주의 영이 함께 하심이라. 옛날 선지자들도 다 그거 겪었다. 우리 2000년 교회사를 보면 참 교회가 잘못한 건 많습니다. 하나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쟁도 일으키고 무고한 사람도 많이 죽이고요. 타락되고 참 교회가 저지른 과오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잘못하신 일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서 경건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들 잘못하지 않았어요. 오늘날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잘못하는 사람들 많을 것입니다. 그래도 성령님은 절대로 단 한 사람이라도 성령님이 잘못시키는 일은 없어요. 잘못 가르치는 일도 없어요. 그건 인생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말 망령되이 일컫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 일을 하고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노릇을 한 것이지요. 결코 성령님이 악을 행하시는 일이 없고 성령님이 죄를 짓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룩하고 하나님의 뜻은 온전하고 하나님의 뜻은 순전하고 하나님의 뜻은 인생에게 복주시는 것이요. 인생을 긍휼히 여기시는 것이요. 그 죄 중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에 대해서 무력한 그 인생을 하나님은 살리시기 원하시고 하나님은 절대로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것을 끊임없이 전하고 그것을 끊임없이 알리고 그리고 그러한 마음으로 인생을 섬기고 사랑하는 그 성령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안에서 사람을 비판하고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다치게 하고 아니요. 절대로 그러시지 않아요. 요한은 지금 그 사귐이 모두와 같이 있기를 원하는 것은 그 사귐이 너무나 좋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을 천국 가서 상 받으려고 아니면은 더 남보다 그 신앙적으로 그 우월해지려고 한다면 그것은 성령을 좇는 마음이 아닙니다. 저는 일본에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참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한 그 마음을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왜냐하면 일본인 속에서의 나라는 그 한 영혼은 보이지 않는 영혼이었습니다. 교회 속에도 아니고요. 그냥 일본 땅에 떨어진 버려진 그 한 영혼이었어요. 그냥 한 인생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저를 주장하셨고 말씀대로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래도 그때는요 그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셔서 저를 돌보시고 저와 그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그것에 감격해서 살았어요. 그리고 내가 어떠한 고생을 하고 어떠한 고통을 받아도 정말 그분이 그 나와 함께 하심에 비해서 그분 앞에서 내가 입 내밀거나 불평하거나 슬퍼하는 것조차도 제가 그거는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될 만큼 그분은 저에게 큰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맛보게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미국으로 건너온 다음에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건너왔죠. 하나님이 저에게 가장 처음에 해주신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천하보다 귀히 여기는 전 세계보다 귀히 여기는 그 영혼이 바로 너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저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보는 거에 그 연습하고 익혀왔습니다. 나는 뭐를 당해도 좋고 나는 어떻게 돼도 좋으니까 그 천하보다 귀히 여기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나는 미랄이 되고 정말 디딤돌이 되고 그리고 비료가 되겠습니다 하고 엎드려 왔어요. 그것이 남편이고 그것이 아이들 하나하나였고 이웃들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교회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보고 너가 그래 라고 가르쳐줬을 때 저는 그때부터 무엇을 할 수 있게 됐냐면 하나님 제가 슬퍼요 아파요 하나님한테 진짜 그 뭐라 그럴까 있는 내 모습에 그러한 감정에 대해서 그러한 거에 대해서 그냥 나는 괜찮아가 아니라 내가 아픈 거를 하나님이 안 괜찮아 하시는 거를 안 거예요. 내가 채찍 맞은 거는 너 안 아프게 하기 위해서야. 그러니까 너는 아픈 거를 나한테 치유받으면 되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아픈 거를 네가 그냥 이기려고 하지 말고 아파도 살라고 하지 말고 아픈 거 내가 너 다 고쳐줬으니까 아프지 말고 살아라 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때부터 어느 면에서는 치유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일본에서는 제가 마취를 받고 살았고 마취제를 받고 살아서 그냥 막 수술을 뭐 하고 그냥 살았어야 됐어요. 그런데 그때도 물론 보호하셔서 살았고 그때도 그게 은혜였어요. 그러나 미국에 와서 그 하나님의 그 말씀부터 시작한 그 치유의 손길은 저를 정상적인 그 인생으로서의 그 아픔과 슬픔과 외로움과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끄집어내고 토해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하자면 치유의 손길이 들어갔는데요. 그 손길 속에 뭐가 있었냐면은 새살나는 아픔같이 새살나는 아픔같이 모든 삶 속에서 그것을 끄집어내기 위한 또 다른 일들이 일어났어요. 내 속에 무엇이 있는지가 그때부터 나타난 거예요. 얼마만큼 아팠고 얼마만큼 상했고 얼마만큼 내가 일그러져 있고 그 어려웠던가를 정말 누울 자리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멍석 깔아놓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입원한 사람처럼 이제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을 받기를 시작하는데 그 치료의 광선은 뭐냐?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비추신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에 있는 모순을 비춰주신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잘못해서 내가 아픈 게 아니라 내가 잘못 생각해서 아프고 있고 내가 잘못 그 마음으로 여겨서 말씀하고 다른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상했고 아픈 거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은 나를 더욱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치유해 주시는 손길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은 아기 때의 사귐이 다르고요. 그때의 어떠한 입장에서 그때의 그 삶 속에서 달라집니다. 제가 어려서는 그냥 엄마 아빠의 딸이었어요. 또 동생들이 태어나니까 언니가 됐어요. 우리 할머니한테는 제가 손녀딸이에요. 그런데 제가 결혼을 하니까 아내가 됐어요. 아기를 낳으니까 엄마가 됐어요. 그 애들이 결혼을 하니까 내가 시어머니가 됐어요. 그리고 또 그 아이들이 아이를 낳으니까 내가 할머니가 됐어요. 나라는 인생은 똑같은데 그때의 그 삶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돼야 내 안에서 나타나는 많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귐은 언제 한 번 있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 언제 만나셨어요? 하나님 언제 만나셨어요? 매일같이 사시는 분이죠. 그럼 매일의 삶 속에서 그 나타나는 내 반응 속에 하나님이 빛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귐이 되는 건 빛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분은 말씀이니까. 말씀에 빛이 들어가요.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어서 내 안에서 어느 것이 성령님 것이고 어느 것이 내 것인지를 갈라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은 너무나 예리하고 너무나 정말 어떤 레저 광선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그 골수를 쪼개고 뼛속 깊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도 그 어떤 과학도 알 수 없는 그것을 그 말씀은 비춰줍니다. 다 벌거숭이 되게 해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으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를 교훈하고 우리를 수정하고 의의에 훈련하게 유익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30몇 년을 거의 매일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은 제 마음과 생각을 비추는 하나님의 저를 향한 빛이요. 저에게 생명이요. 저에게 역사하심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나눔이에요. 정말 사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아버지와 그 사귐을 가진 그 누구인가 하나님이 친히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말씀이 나누어지는 것뿐입니다. 나누어져서 누가 살았다 그래서 제가 공로 삼을 것도 아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숫자가 아무리 많다 그래도 제게 임해서 제게 역사돼서 제 안에서 체험되고 제 안에서 이루는 그 말씀이 부족해지는 것도 아니요 문제되는 일이 한 번도 없어요. 왜? 항상 성령의 말씀은 내 안에 거한다면 나로부터 나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라. 우리가 모두 다 구원받기 원하고 모두 다 복받기 원하고 모두 다 치유되기 원하고 모두 다 주님으로 인해서 정말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갖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다면은 우리는 그 한 사람이 살아날 때 아니 교회의 성도가 100명이다 200명이다 300명이다 그런 거 아니고 하나다 둘이다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그 영혼 하나를 자식으로 본다면요 그 자식 하나가 아팠다가 좀 좋아지면 좋은 거고요. 방황하다가 돌아오면 기쁜 거고 그런 거지 숫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목사님들이 목자의 마음을 갖는다는 거는 내 양이 몇백 마리라는 것으로 재산 삼는 게 아니에요. 양 하나하나에 대한 마음이 그 양 하나하나가 아프지 않게 원하고 그 양 하나하나가 귀한 거고 그것에 대해서 그 뭐라 그럴까 애정을 갖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시선을 갖고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안 됩니다.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시느냐를 체험하면 우리는 저절로 그것을 알게 되어 있고 그것을 할 수 있게 돼요. 왜? 그 말씀이 하나님이요. 그 말씀이 나의 주님이요. 나의 생명이라 그 말씀은 내 생명이고 내 주인이면 반드시 나를 통해서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고 그 살리시는 영이 되시고 세우시는 영이 되셔서 살아 역사하심이 요한이 고백한 것처럼 요한이 증거한 것처럼 우리도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도 증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그 정말 주신 은혜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를 통해서 모두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함으로써 그들이 살고 그들이 복되고 그들도 누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함으로 우리의 기쁨이 주님의 기쁨에 동참하게 하시고 우리의 그 기쁨이 더욱더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속되는 축복을 감사드리며 하나님 정말 복음이 복음으로 전파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